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좀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내용이죠. 이 산헤드린 유대인의 그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주제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개괄하면서 이렇게 논박을 했습니다. 어제는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했나요? 네, 그렇죠. 네, 스데반이 어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에게 보이시고 또 할례의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삭을 주셨고 또 이삭을 통해서 요셉이 나왔고 요셉이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나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죠. 이제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핍박을 했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또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이제 광야를 인도하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들을 어제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또 모세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항상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스데반이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는 먼저 또 다른 모세의 이야기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한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37절에 나오는데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스데반이 이제 이런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걸 인용했어요. 설교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에서 나가 누굽니까? 나가 모세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어떤 이제 모세가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이렇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인용했다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된 말씀이었어요. 그죠? 너와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또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의 회중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 자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바로 이 사람이라가 이제 모세죠. 모세. 살아있는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모세가 뭘 받았죠? 율법을 받았죠. 율법. 그렇죠. 살아있는 말씀은 율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고 또 다른 계명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죠. 살아있고 오류가 없고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생명의 길로는 인도할 수 있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스데반은 또 오늘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또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그 광야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광야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내용은 잘 알고 있겠지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리라 그런 말씀도 몇 번 하셨지만 모세가 중재했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여러분 이 모세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초대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더 훌륭하게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지금도 이 교회에 생명을 주고 계시고 기쁨을 주고 계시고 또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9절부터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에 관해서 이렇게 또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출애굽을 했잖아요. 정말 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셨나요? 바다를 갈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굉장히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바다가 갈라지는 거 보신 분 있나요? 구름과 불기둥을 보신 분 있나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리고 또 광야에 들어가서 만나를 40년 동안 또 이렇게 떨어뜨려서 먹여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또 메추하기를 떨어뜨려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여러분, 광야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사막 한복판에 이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자체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미국의 신학자가 이 사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 40년 살았다 해서 자기도 들어갔다가 죽었답니다. 시험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였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사실 이제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도리어 이런 은혜를 많이 받고도 도리어 그 마음이 애굽을 향했다. 스데반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가 있고 또 세상을 향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마음이 떠난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떠났으니까 뭘 했겠습니까? 이제 우상을 또 만들었겠죠. 그래서 우상 숭배했다는 내용이 오늘 40절부터 41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이 40절과 41절의 내용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내용이죠.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다 금을 걷게 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제 이 백성이 죄를 지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가 내려가서 십계명을 확 집어 던지고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자 레위인들이 막 몰려들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와가지고 도륙하라. 가족이고 뭐 친구고 이웃이고 다 죽여라 이런 명령 내리니까 그 레위인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부모를 죽이고 그런 일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참 얼마나 그 레위인들도 마음이 아팠을까. 모세도 마음이 아프고 레위인도 마음이 아프고 자기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죽여야 되는 심정. 여러분, 그만큼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우상 숭배가 그렇게 죄가 크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는 것을 그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잘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랬다는 거죠. 못 기다리고 내려오는 게 더딤을 보고서 어떤 자기들이 의지할 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 잘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때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오늘 우상에 대한 특징이 나오는데, 여기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41절 보니까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상의 특징. 어떤 하나님처럼 어떤 존재가 계신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이.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럼 왜 우상을 만드느냐? 인간이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으니까 돈을 더 의지하고, 학벌을 더 의지하고, 자기 자녀를 더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가 있는 거죠.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했는데, 성령의 역사는 기다립니다. 마귀의 역사는 초조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이 많잖아요. 800만이 넘는 우상이 있고 신사들이 많은데, 자연재해가 그렇게 그 재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불안한 거죠. 뭘 하나라도 이렇게 지푸라기 짚고 싶은 심정으로 뭐 나무라도 깎아가지고 자기 우상을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날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너무 불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면하셨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난리를 벌이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에 그냥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왜 나오죠? 하나님 외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 하늘의 군대는 이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이제 우상으로 섬기는 걸 말해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막 섬겨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뭐 좋아하고 난리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이렇게 외면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가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나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의 간섭이라고 하는데 진짜 은혜로 간섭하시는 거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어요. 근데 26살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더 일이 잘 안 되고 이게 간섭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죠. 그죠? 잘못돼가고 있는 거에서 하나님이 제동을 걸어서 징계를 가하고. 여러분, 사생자만 징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그 진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징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고난도 주시고 이런 징계를 통해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들이 계속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도 그들이 간음과 동성애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게 하셨다. 그런 바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것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42절 후반절에 이제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드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얘네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걸 지금 이제 아모스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다. 이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이 이제 아수르를 섬기기 위해서 만든 형상들이었는데 이 몰록의 장막은 어떤 그 암몬 자손의 우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막 불에 던졌습니다. 제사 드릴 때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막 던졌다. 불에 던지고 불에 사려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 숭배에게 빠지게 내버려 둔 그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요, 인간이 아주 비성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간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철저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역사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하셨던 그런 그 기다림의 언약으로 이어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보여주신 그런 역사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불순종하고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주시고 어떤 때 심판과 징계도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가운데 이들을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신실함의 절정, 긍휼의 절정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죠. 그렇게 말한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 보내 다 죽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사랑의 결정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모든 인류의 구원주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이 사람들이 또 죽였죠. 또 오늘 스데반은 44절에서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의 지시와 양식에 따라서 또 만들었던 그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44절과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유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근데 장막에서 장막, 증거의 장막, 이제 뭐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장막이 뭡니까 여러분? 이 장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런 이동식 예배 초소였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이제 광야에서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 장막이 이제 이 4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그들이 가지고 들어갔다. 그런 말이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이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 이게 계속됐습니다. 그럼 이 장막도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그리스도의 모형이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장막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하고 이제 네 아들이 지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46절과 47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런데 스데반이 오늘 또 설교하면서 48절에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그런데 그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거기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48절 말씀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제 스데반이 이제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게 49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 그런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성전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이죠. 모든 전 세계가 다 그분의 초소이며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이제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나 거하신다는 거죠. 자신의 전 존재로 어디나 여기도 거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거하시고 또 미국에도 거하시고 중국에도 거하시고 우주 밖에도 계시고 그래서 전 세계 74억 인구가 다 기도를 해도 다 개별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다 응답해 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분이 이제 전지에 충만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우리 이성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바로 이분이 중요한 건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우신 분, 이 천지에 충만하신 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23장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이렇게 감찰하고 계시죠.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는 뭐 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냥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통함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다 보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모두 성전에 그냥 집착했어요. 성전이 최고인 줄 알고 성전에 열중하고 건물이 최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건물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집이죠. 여러분 성령이 어디 오셨습니까? 성령. 성전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초라한 사람들. 정말 그 아무것도 못 배운 무식한 사람들. 갈릴리 그 촌에서 올라온 그 촌뜨기들. 아무것도 못 배운 여자들. 그런 제자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했어요. 강조했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자부심을 가져라.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자부심 갖기 바랍니다. 우리 비좁아 터진 내 안에 죗덩어리인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는 우주의 기초가 되시는 분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스데반은 51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답습해오고 있는 청중을 향해서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51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았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불렀는데 이런 표현이 이제 불순종의 삶을 이렇게 살았던 그 구약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신약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는 목이 곧았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뻣뻣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할례는 여러분 이렇게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귀를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은유적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성령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지자를 보내면 그 선지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슬렀죠. 신약 시대에 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사도들을 거슬렀어요. 대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그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마저 잡아 죽였죠. 그 내용이 이제 52절에 나오는데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율법을 소유하고 수호하려고 할 생각은 있었는데 그냥 가지려고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5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건물보다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이렇게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 사람이 작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왜 작습니까? 쫄지 마십시오. 거룩함을 가지시고 너희 세상의 빛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세상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또 하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목이 뻣뻣합니다.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도 고개 숙이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거거든요.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진짜로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 당시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신정 국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경멸까지 했죠.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헛되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신약의 유대인들도 복음을 헛되이 받았죠. 조상들이 헛되이 받으니까 그 후손들도 헛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 불확실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요즘같이 이렇게 악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존 길모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로 축복을 받았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그런 값진 축복이고 귀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정말 지금도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교제하고 동행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무시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성경 보지 않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거예요? 성경 있잖아요, 성경. 그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의 목숨을 거셔야 돼요.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교회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조지 밀러가 이런 말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나이가 먹는다는 거는 조지 밀러의 말에 의하면 손톱과 발톱이 두꺼워지는 것 같대요. 그래서 작은 손톱깎이는 자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어떤 이 고정관념이 생겨버리잖아요. 잘 변화되지 않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